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들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 나온대요. 366번. 1년이 365일이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365일인데 366인 하루가 더 되는 거는 윤달이 있는 해도 있기 때문에 그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과장된 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늘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서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에 제대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움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세 가지는 두려움의 치유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이 두려움과 능력, 사랑, 절제가 대조된다라고 봤었을 때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능력이 두려움과 대조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뒤에 따라 나오는 이 사랑과 절제가 어떻게 두려움과 연관되는지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절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게 아니죠. 목회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는 쉽지 않아요. 근데 목회 자체도 어려운데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냐면 일단은 성격이 굉장히 유약했습니다.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래요. 목회자인데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대요. 기질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질과 성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도 약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위장병이 있었대요. 그리고 위장병 외에 또 다른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자주 발병했다고 그럽니다. 몸도 굉장히 약했었어요. 게다가 나이도 어렸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연소했대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나이도 젊은데 몸도 약하고 성격도 약하고, 아니 그래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영적 아비와 같은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올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두려움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죠. 능력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겠죠.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근데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대단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죠.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근데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왜 두려웠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엄청나게 훌륭한, 그렇죠? 대단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자기에겐 능력이 없는데 앞에 있는 엄청난 그 해야 될 일들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두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이유는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선교를 가는데 이번 선교팀의 특징이 있어요. 인도팀은 팀장을 제외한 모든 팀원들이 다 처음 가시는 분입니다. 한 분 빼고 전부 다 처음 가시는 분들이에요. 터키팀에도 팀장님들이 다 처음 가시는 분들이에요. 미얀마팀도 팀장들이 다 처음 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팀장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처음 가시는 팀원들은 아마 좀 두려울 거예요. 제가 두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요즘에 팀원들 중에서. 처음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고, 건강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직장이 염려되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두려울 것 같아요, 처음 가면은. 저도 처음 인도 갈 때 조금 두려웠었어요. 처음 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말라리아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더위도 두렵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경험도 없는데, 내가 지혜도 부족한데, 계속해서 나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당연히 두렵죠. 왜 두려워요? 능력이 안 되는데.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경험이 없으니까.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렇죠? 결국에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한 능력을 믿는, 그렇죠?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보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선교 학교 시간에 우리 배우잖아요. 선교는 누가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형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누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다른 열방들이 복을 얻게 하게 할 거야. 내가 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죠.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어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앉아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면 너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선교를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 일도 아닌데 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인데 뭐.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뭐. 우리는 그 역사를 조금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이지. 그렇죠? 순종해서 가는 거지. 가는 것뿐이에요. 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 능력을 내려놓고 뭐 능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의지해요. 어차피 안 되는데. 그렇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두려움의 또 다른 원인이 뭐냐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와요.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두려움과 사랑이 대조가 되죠?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지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벌레를 무서워하죠. 바퀴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기겁을 합니다. 두려워 떨죠. 도망갑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 앞에 바퀴벌레가 지나가요. 그 바퀴벌레를 보고 아기가 기겁을 합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해요? 나도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확 잡아버리죠. 아닙니까? 저희 집만 그러나요?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용기가 나타납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인류가 최초로 겪었던 두려움은 언제였습니까? 언제 두려움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찾아왔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유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이 인류에게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때에 느끼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바로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로써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1차적으로 심판대 앞에서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법정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법정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서본 적은 없지만 법정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지어서 잡혀가지고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제시될 것이고, 그리고 재판장이 형벌을 딱 선고하면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겠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당당할 수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내가 죄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면 당당해요.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을 게 없으니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 누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도망자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도망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뭐 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죄인들이 붙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면서 불안에 떱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잠을 자더라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작은 인기척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깹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발도 써기도 하고 뭐 수염도 기르기도 하고 옷도 바꿔 입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신고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영화 장면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자기 어머니를 만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앞에서도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어머니 앞에서도 이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가 나를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엄청난 누명을 쓰고 아니면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지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어머니를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머니 앞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선교를 가게 되면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교제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나에게 있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팀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죄가 있어요.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나에게로 들어오진 않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똑같이 따라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혹시라도 이 귀신이 나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혹시 이렇게 말하진 않을까? 이 귀신이 나와서 나에게 들어오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두려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더러운 신을 벗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너 죄 있잖아. 너 그 죄를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 웃기지 마라. 너 큰일 나. 너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만약에 그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절제라고 말합니다. 절제. 자, 두려움과 절제가 어떻게 대조가 되죠? 그렇죠? 절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대요. 반대로 절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많은 주석도 다 찾아봤어요. 답을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설득이 되는 그런 해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 권 보는데 답을 찾았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었고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현대의 야망의 한여다. 이렇게 말해요. 야망의 한여래요. 불안. 불안이 오는 이유는 야망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그 루소의 말을 인용하는데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돈을 많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많이 얻고자 원하는 욕망을 억제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더 얻고자 원하는 야망이 있어서인데 그 야망을 절제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나친 욕심이 있어요. 지나친 야망이 있습니다. 그 욕심과 야망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커져요.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두려움이 커집니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학창시절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여러분 시험 보는 날 되면 긴장이 되죠. 그렇죠? 두렵죠 조금. 제가 하도 긴장이 돼서 한 번은 제가 그랬던 적이 정말로 너무 시험 보기가 싫어서 그 전날 밤에 우리 학교에 불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험지가 다 타가지고 내일 시험이 좀 연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긴장이 된 거죠. 학생들은 불안합니다. 시험 볼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더라도 시험 볼 때는 긴장이 되죠. 불안합니다. 두려워죠. 자,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전혀 떨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는데요. 축구부 아이들은 하나도 안 떨어. 왜냐하면 수업도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축구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업도 거의 못 들어오고 시합 나가니까 뭐 배운 게 있어야지. 그래서 시험지 받으면 제일 먼저 풀고 엎드려 자든가 조금 성의가 있는 애들은 열심히 연필 이렇게 돌리고 있거나 굴리거나 그래서 시험 봅니다. 그 아이들은요 시험 볼 때 두려움이 없어요. 긴장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잠은 잡니다. 왜 그래요? 시험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래요. 야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험을 조금이라도 잘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긴장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을 다 그 축구부처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제하라.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라는 말은 그것들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러면 그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진짜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보배로운 분이신지 확실하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버렸잖아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물과 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송영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디메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정욕을 다 버렸어요. 야망을 다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절제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 보시면 거기에 각주가 있어요. 쭉 내려가 보시면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영, 영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다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능력과 성령을 같이 말하는 경우가 많죠. 성령의 능력 그리고 사랑과 절제가 뭡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늘 두려워져요. 늘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줘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을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두려워질 때 그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자꾸만 능력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주려고 그래요. 사탄이 자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불어넣어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온전한 사랑이 나를 덮고 있다. 따라서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보화를 만났기 때문에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다. 선포하고 철저하게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